6절의 내용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그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쭉 읽어봅시다. 25절부터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아까 이게 약간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저 11월 달에 참교수 센터 가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이렇게 신청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사남, 오남, 오여는 가는 사람이 없는 건지 뭐 명단 안 낸 건지 모르지만 거기 빼고 이제 선교에서 들어온 명단이거든. 제가 사역자들도 의무적으로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고요. 사역자들도 그냥 개인으로서 우리 성도로서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이런 교회를 조국 교회 안에서 그것을 위해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만 차원에서 가라고 이게 아마 전달을 했는데 뭐 사역자들도 여러 명 신청한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센터에 지금 신청하신 분이 뭐 40몇 명인데 이분들이 가면 센터에 꽉 잡니다. 그 전체 방에 다 들어가면 아마 다인실에 뭐 조금 더 끼어서 잘 수 있으면 더 늘어날지 모르지만 아마 거의 숫자가 꽉 차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참교추 목회자들이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 옆에 저기 뭐야 펜션을 좀 빌려가지고 자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숫자가 지금 신청한 숫자가 거기에 딱 들어갈 숫자예요. 센터에 다 침대 그 2층 침대 다 채워가지고 들어갈 숫자입니다. 그런데 뭐 더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신청하는 대로 무슨 방법을 뭐 찾아보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우리가 뭐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건 약간의 쉼이 그 낮 시간 같은 때는 가질 수는 있겠지만. 여기 갈 때는 정말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아 내가 이 참교추를 위해서 우리 참 이 땅에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참 마음의 부담 가지고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가면 좋겠어요. 그냥 뭐 여행하려고 가면은 다른 때 여행을 잡으시고 물론 이때도 가서 좋은 낮 시간 때는 뭐 아침과 뭐 저녁 정도나 우리가 기도해 하고 나머지는 다 쉬고 뭐디 걷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래 하겠지만 기도하는데 좀 마음이 있어서 가면 좋겠어요. 그래 제가 이 11월 그 추수감사 주일을 앞둔 주간으로 하는 이유는 그 외 주간 뭐 그 전주가 이제 저기 복음잔치 아니 회심 집회이기도 합니다만 회심 집회까지도 그 부담되고 그래서 되는데 다른 주들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너무 마음의 부담이 크고 제가 시간이 너무 한 주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있는 시간을 다 써서 하기 때문에 모자라고 더 시간만 있으면 제가 좀 더 많은 걸 좀 보고 싶어요. 탁월한 사람들 글도 좀 읽고 읽어도 뭐 내가 담는 것은 뭐 일부만 담지만 저로서는 이런 거 할 때 좀 더 좋은 선배들 글들도 좀 읽고 더 많이 좀 하고 싶은데 뭐 제게 허락되는 시간이 막 그밖에 안 되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 그럼 뭐 일주일이 금방 가네. 그거 안에서 다 쓰다 보니까 다른 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제가 거기 갔다 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좀 부담이 덜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설교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주간 추수감사절 앞둔 주간에 제가 가자고 한 겁니다. 뭐 만약에 우리가 더 이제 나중에 이런 피로가 더 이제 확장되면 뭐 전반기도 간다면 우리가 비행기가 쌀 때 시즌 시기를 맞춰 가지고 그때도 막 그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서 막 가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예,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이 함께 참교 출발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불일듯 항상 하지만 더 마음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좀 많이 생기면 좋겠고 그런 지속성은 우리 교회가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기도도 하시겠지만 참교주 컨퍼런스가 이제 10월 넷째 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쯤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설교 이게 스트럭처가 좀 다 나오고 이게 좀 준비가 이게 배경 준비가 다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솔라 피데인데 그러니까 솔라 피데를 말하라면은 뭐 할 수 있게 솔라 피데를 말하는 건 쉬워요. 그것이 뭘 말하는지. 근데 그걸 말하는 건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것과 우리의 현실, 우리 다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적용되고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고심이 좀 크고 그래서 준비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쓰는 틈틈이 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중에 틈틈이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게는 하여튼 단 한 번의 한 번의 설교도 쉬운 설교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쉽지가 않아요. 항상 네, 하나님께서 좀 말씀과 내용을 좀 주시기를 목회자들에게 같이 공감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 적절한 메시지를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로마서 끝자락을 달리고 있는데 끝자락인데 참 끝자락이 빨리빨리 안 끝나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26절에 어떤 내용을 말한다고 했다는 것은 아직도 안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끝부분은 바울이 로마서를 끝내면서 로마서의 핵심을 이렇게 담아서 그 핵심의 내용을 요약하여서 그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은 이제 헬라 우리말 번역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헬라 원문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살펴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로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곧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분. 바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분으로 이제 시작해 가지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뭐 지수상으로 27절도 나오지만 시작이 25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분이죠. 자, 그런데 무엇으로 견고하게 하는지를 바로 연결해서 말을 하고 있죠. 뭐 무엇으로 견고하게 합니까? 복음으로죠.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분이시다.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능력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는 끝내면서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능력, 견고하게 하시는 능력이냐?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니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시는 분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복음으로 그랬는데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도하여 지금 말을 연결해서 원문에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뭣뭣을 따라서라는 말로 이렇게 묶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라고 했죠. 나의 복음을 따라서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따라서 세 번째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복음을 그렇게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복음은 나의 복음으로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된 메시지이며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신비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신비의 계시로 말한 것은 일단 그것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이제 메시아가 와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 공동체에 들어오고, 유대인들 또한 함께하여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구원 역사가 그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마침내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난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복음을 신비의 계시로 말할 때 그 중심에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오셔서 그가 성취함으로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비의 계시 바로 그 중심은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 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곧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선자의 글로 곧 구약에서부터 알게 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복음의 실체가 나타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있는 것이어서 이제 곧 신약 시대에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여 말씀하신 것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던 것이죠. 구약 시대부터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하셨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감추어졌던 것이 마침내 이제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이제 거기에 연결해서 살피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제 그 이 내용 말하면서 26절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건 뭡니까? 뭘 제가 좀 더 다루지 않았어요?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뭘요? 26절에. 예? 문구가 있잖아요. 제가 다루지 않은 문구가. 예? 아, 그냥 하지 말고 얘기해봐요. 좀 얘기를 해봐요. 뭐예요? 뭐가 여기서 좀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명은 지난번에 했잖아. 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내용이 이제 빠뜨렸죠. 네, 이것을 별도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선자의 글로 결국 구약에 예언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뭐냐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그걸 살피자는 겁니다. 뭐예요? 바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이 예언을 하셨고 이것을 마침내 이루신 겁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양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을 선자의 글로 명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여 선자의 글로 말씀하시고 그것의 실체가 마침내 역사 속에 오시고 성취하신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때부터 알렸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문구인데 이 문구를 이제 여기서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서 전체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요약하는 것 속에 이 내용이 실제로 담겨 있거든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있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비중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내용만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일단 바울은 결국 이 목적이죠. 이 목적을 예언하고 성취되도록 이렇게 미리부터 예언을 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목적이 앞에서 예언되고 마침내 성취된 것을 본 겁니다. 지금 자기는 성취된 것을 보았죠. 그 보고 그것을 이것이 성취된 것이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진짜 신비의 계시가 실체가 드러나서 이렇게 된 것이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끝자락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속에 포함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일로서 그것이 마침내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이, 이 지금 예언된 내용이 어디서부터 언급됐는지, 여러분 예언된지 알고 있죠. 우리는 구약에서 모든 민족이 이렇게 모일 것이다, 뭐 이런 예언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제 주로 이제 시편과 선지서들이 나오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고, 먼저 이런 것을 결정적으로 먼저 탁 선명하게 말한 내용이 있죠. 이 지금 여기서 말한 이런 예언을 말한 내용이 있죠. 어디에요?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거죠. 여러분 창세기 우리 뭐 이미 익숙하지만 다시 봅시다. 창세기 12장을 봅시다. 창세기 12장 3절, 12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여기 내용은 바로 이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성취됐다고 예언한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뭐 뒤에 22장에서도 얘기 나오죠. 22장에서도 22장 8절인가요? 아니요. 이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난다. 18절인가? 아, 예, 18절이네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삭을 번제하고 난 뒤에, 번제로 드러난 뒤에 다시 얘기했죠. 이게 이제 굉장한 얘기예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을 놓고 얘기한 건데,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했는데 이게 까막한 이런 얘기 어떻게 했는데, 오늘 여기 바울이 얘기한 거 보니까 이 성취를 놓고 보니까 이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결정하여서 이렇게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했을 때 쭉 역사가 진행되고 진짜 그 실체가 메시아가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진짜 모든 민족에 해당하는 이방인들이 구원하는 그 현장을 바울이 지금 목격한 거죠.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걸 보면서 마지막에 로마서 끝자락에서 그걸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뭐 우리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별거 아닌지 모르지만 바울은 굉장한 사실로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신비의 성취로 보는 거죠. 바울은 이것이 약속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어 나타난 것을 현장에서 그 시대 속에서 자신의 사역 속에서 보고 그것이 바로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신비의 계시가 마침내 나타난 것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모든 신비의 계시 곧 복음이 지향하는 목표가 결국 뭐라고 말하는 셈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모든 민족이 또는 우리 옛날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말하면 온 열방이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신비의 계시 곧 복음이 지향하는 목표는 그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그냥 아주 유일하는 거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해서 그냥 무슨 평범한 종교적인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지향하는 목표가 있어요. 복음은 결국 모든 민족이 온 열방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지향하는 목표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복음이 그런 목표를 이룬 것 속에 내가 이제 포함됐고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지금 이 목표로 말하는 복음이 지향하는 목표로 말하는 이 내용을 바울이 이미 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이런 서두에서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1장에서 얘기했던 거 몇 번을 우리가 봤었는데 다시 보면은 1장 5절에서 지금 자기의 사도직분과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언급되죠. 5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사도 직분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게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서두에 지금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1장에서.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서의 끝부분에서 서두에서 됐는데 다시 끝부분에서 순종의 내용 속에서 아니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 속에서 이것을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이죠.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이런 목표가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복음을 통한 이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바울 때도 일단 바울 당시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말을 하면 그가 이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함으로써 일단 스타트가 되죠. 복음을 전하죠. 누군가에게. 근데 특히 바로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이니까 그 모든 민족 여기를 벗어나서 유대를 벗어나서 모든 민족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가 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자가 되느냐 수혜자가 되느냐라는 거죠. 했을 때 그냥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다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것만으로 다 수혜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믿어 순종하게 된 사람, 믿어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자가 되고 수혜자가 되는 것이. 그런 일이 이제 현실 속에서 그대로 있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 속에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있는 일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도 있는 일이고 계속 있을 일이니까요. 우리들의 앞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우리의 현장 속의 역사 속에서 말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조건의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갖는가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에게 우리 익숙한 내용이지만 우리 이렇게 비중 있게 말한 것을 우리가 다시 체크를 그대로 따라서 비중 있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됩니까? 여기서 믿어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게 됐다고 그랬는데 열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과 상관없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돼요? 복음을 통해서요. 지금 여기서 이 오늘 내용으로 말하면 아까 그 내용으로도 앞에 1장에서도 얘기를 가지고 연결해서 말하면 1장 5절로도 연결해서 말하면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10장에서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했죠.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어떻게 나느냐? 들음에서 나는 거. 그러면 이 들음은 무엇을 듣는 겁니까? 바로 뒤에서 나오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복음인 거죠. 복음을 들음으로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회심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다 잊지 말아야 돼요. 뭐 회심 타령하고 뭐지고 해도 진짜 회심이 내게 일어나는 것은 뭐 나에게 원하는 데 아니라 이렇게 한다 하는 것만으로 멈출 게 아니고 진짜 들어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진심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듣는 방편이 은혜의 방편 속에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이 방편이 우리가 믿음이 생겨야 되는 믿어 순종하여 결국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과정의 방편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가 인 것 같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믿음은 성경이 어떤 재미있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재미있는 얘기를 들음으로 재미있는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인물 같은 건데 얘기할 때도 뭐 누가 구약의 인물이 어떻고 어떻고 뭐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할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결국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연결된 것이고 성경에 계시된 모든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설명되는 하나님이기도 하거든요. 온전하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에서 그 참 믿음이 생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복받는 얘기를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어떤 재미있는 스토리를 얘기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음으로써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는 믿음을 원하는 사람이 원한다면 구원 얻는 믿음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참된 믿음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예, 그리고 모태신앙이든 어려서부터 교회를 자랐던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익숙하잖아요. 굉장히 자주 듣고 읽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순전하게 듣질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다 아는 말씀이고 그냥 딱 멍 때리듯이 그냥 아는 지식 듣듯이 듣습니다. 그래서 오래 듣는데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나질 않아요. 아, 그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하죠. 아, 뭐 성령께서 나한테 역사하셔야지. 하나님이 내게 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하신다는데 믿음도 나한테 생기게 하다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건 하나님 편 얘기고 너는 너가 할 일이 있어. 너는 그 뭔데? 왜 너는 가만히 있냐? 너는 왜 수동적이냐? 왜 멍때리며 있었냐? 왜 멀리감치 이렇게 그냥 얘기 듣듯이 듣느냐? 이거야. 왜 마음으로 듣질 않느냐? 이게. 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서 나오는데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질 않느냐? 이거. 주권적으로 듣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게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은 우리는 각자는 각자의 입장에서 내가 하는 줄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만 생각해서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거든. 진짜 구원을 원한다면 자기가 들어야 되는 거죠. 어? 멍때리듯이 대충 지식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들어야 되는 거죠. 참 믿음은 복음을 들음으로써 결국 복음을 알고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그렇게 믿음이 생겼다,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순종을 갖게 됩니다. 기독교의 모든 믿음은 믿음의 순종이라고,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듯이 순종을 낳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믿음은 순종을 품은 믿음이에요. 순종을 낳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신이 믿게 된 주님께 대한 순종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순종인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믿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이 없는다. 그것은 성경이 말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 자라고, 그러니까 참 구원을 얻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거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순종하는 것을 내포했을 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그런 일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든 민족이 결국 이 땅의 이방인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한 대로 신약시대에 특히 이 편지를 쓰는 그 바울대로 생각을 하면은 그 당시 현장에 이방인들 바울의 복음을 들은 그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그런 전해져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것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믿어 순종하게 되므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우리가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는 일은 있게 됐겠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그때 당시 이방인들의 그 환경에는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보다 더 심한 다원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로 신들이 많고 그러니까 뭐 아테네에서 설교하니까 이게 또 무슨 신인고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신도 많고 그냥 자기들 편리대로 하고 막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각자의 그런 것이 있고 정말 다 민족이 섞여 있고 그리고 이 정복에 의해서 뭐 헬라가 정복했지 페르시아가 정복했죠 뭐 로마가 정복 이 정복에서 막 뒤섞인 가치관들이 이 문화 전통들이 뒤섞여 있거든요. 그런 토양이에요. 각자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 복음 말이죠. 목수로 어떤 육신으로 하나님 육신으로 와서 그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다. 여러분 이걸 들어가지고 믿어 순종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있는데 심지어 어떤 신은 그 신을 버리면은 자기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응? 막 쫓겨나기도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쫓겨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게 경제적 제재를 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난리치잖아요.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너무 황당해 볼 수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다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믿어 순종하게 된다. 굉장한 일인 거죠.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하나 이상의 우상을 섬기면서 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도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런 것도 모르고 또 그 안에서 구원 얻는 것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에게 결국 믿어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 일이 있게 되는가.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런 일이 실제의 현상 속에 이곳 저곳 막 각 지역에서 막 여러 지역에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이 현장을 보는 거예요. 본 거죠. 아, 그 실제가 성취된 거죠. 그러니 이렇게 하신 하나님 이런 계시의 신비를 나타내셔서 이걸 성취하고 이런 결과가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이 자기야 이 도구로 쓰인 사람이지만 이게 저절로 될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얘기하든 뭘 얘기하든 간에 자꾸 되짚어지는 게 하냐면 되짚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익숙함과 내가 지식으로 받아들인 것이 나를 이렇게 둔감하게 만들어서 그 실체를 실체로 인식 못하게 하는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껍질을 좀 벗겨주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한 실체를 객관적으로 원래대로 좀 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지식으로 알아. 믿어 순종하기 나 예수 믿었어 믿어 순종하고 그러니까 나 구원받아 이게 하나도 놀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놀라는 것 같은 어떤 것이 우리도 연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로 우상을 섬기던 조건에서 최소한 자기를 신으로 섬기던 조건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일이 각 나라와 방언들 속에서 있게 되는 것을 바울이 보았을 때 바울은 이건 너무너무 경이로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당사자예요. 바울을 그때 당시에 얘기한 것이고 그게 여러분과 저는 당사자예요. 각 나라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진짜로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믿어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전혀 아브라함과 무관해 보일 것 같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그렇게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고 진짜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게요 하면서 이 우상도 섬기면서 예수 믿을게가 아니라 진짜 우상을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서신들이나 사도행전 보듯이 굉장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이 기독교회에 그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로 순종을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에 그냥 참자는 것도 아니네요. 그것은 진짜 순종함으로 찾는, 믿어 순종함으로 찾는 건데 진짜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순종을 가짐으로 결국 삶의 변화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어 순종했다는 것은 믿고 그들의 삶이 변하고 인생이 바뀌고 어떤 그런 전환이 있게 됐다는 게, 행실과 삶의 변화가 생겼다는 건데, 그런 변화를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1장에서도 말을 했지만 바울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자, 결국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은 순종 없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을 가진 믿음으로서 이렇게 삶에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존재와 삶에 이제 참신 나의 구원주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삶의 변화로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기독교의 믿음은, 기독교의 구원은 이런 믿음의 순종으로 말하는 결국 삶의 변화라고 하는 이 내용을 꼭 갖습니다. 그것이 있지 않은 기독교의 믿음, 기독교의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질문을 갖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안 생겼다. 그것은 그가 성경이 말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한 구원을 소유한 것이 아니에요. 믿어 순종하는 것이 있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그래서 해봐야 돼요. 오늘의 시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되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자격이 있다면,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이것을 말할 것의 가치만큼 우리가 가치를 아는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아는가 하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셔서 진짜 이 구원의 필요로 한 모든 일을 한 것,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난 오래전 일인 역사 속에 벌어진데 그게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게 해당되는 것으로 적용하시는 신적인 역사, 성령의 적용이죠. 성령에 관한 역사,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에 다 관련된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르게 하고자 하는 결론인 겁니다. 복음은 결국 우리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 어디로 이끄냐? 이런 믿어 순종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준비한 그 구원을 소유하여서 그 믿어 순종하게 되는 이 결론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복을 얻어 누리게 하고 의의 종이 되어서 살게 하는 그 결론으로 이끄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같은 일이 자신이 복음을 전한 각처의 이방인들에게서와 그 대부분이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게 되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바로 그것을 자신의 사도됨과 복음 전하는 것에 목표로 여겨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열매와 증거들을 보면서 25절과 26절에 성령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감추어졌던 신비의 계시가 역사 속에 성취되어 나타난 것을 목도하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가, 그 놀라운 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사람이 여기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좀 별도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뭐 다른 영어로 다른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이루어지는 것에 역사 속에서의 성취와 그것의 실제가 이 전 우주적인 연결고리 속에서 이 시공간을 다 총망라해서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여기서 높이면서 영광을 돌릴 때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여기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모든 족속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비밀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바울이 11장에서 보인 반응을 보았죠. 바울이. 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신비가 이렇게 현상에서 현실 속에서 성취되어 나타나고 이런 것을 이루시고 또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11장에서 끝자락에서 얘기했듯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가 불가능한가 자기가. 그러니까 제가 11장에서 얘기했지만 11장의 표현은 그냥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자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어로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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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실체에 접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하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거죠. 응? 오늘 여기 16장 끝자락에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만 11장에서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11장 앞부분까지 말한 내용이. 그런데 11장에서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것밖에 못돼요. 그 지혜의 실체를 자기가 형용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도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저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설명하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처음부터 과정이고 끝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그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 정도에 조금 미쳐야 됩니다. 그 정도에 조금 접근을 해야 돼요. 바울은 당시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써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도록 하신 하나님 그의 지혜, 그것에 탐복하여서 그렇게 영광을 돌렸어요. 그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바울 당시의 기준으로 말하면 더 풍성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극동지역, 거기서부터 팔레스틴으로 말하면 동쪽으로 끝자락인데 이 극동지역에 이방인인 우리들이 믿어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쪽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막 그 지역에서 막 지중해 연안에서 그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는 거 보고 이렇게 그것의 성취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는 거기서 가장 먼 지역의 사람이에요. 그 이방인들로서. 근데 우리들이 이쪽의 이방인들까지 믿어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연결,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런 연결성에서 이게 성취됐다면 우리 또한 여기 25절과 26절의 성취로 우리도 놀라야 되지 않아요? 믿어 순종하게 된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큰 신비의 결정체인지 생각하면 놀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신비의 계시를 나타내시고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와 크신 은혜와 그런 것에 우리도 탐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영세전부터 시작되어서 성취된 이방인들 가운데 바로 나를 볼 때 그래서 그 구원 고자하는 그 대상들 가운데 마침내 여기까지 이루어져서 있게 된 나를 볼 때 우리는 바울보다도 더 놀라고 감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밋밋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탐복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이 심경을 그 실체를 이 사람이 알고 갖는 반응을 우리는 너무 못 가져요.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실체 접근을 자꾸 못해서 그런 거죠. 이 실체에 대한 결국 자기가 거기에 연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실체를 너무 모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큰 신비인지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말이죠.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거죠. 우리들은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교회 다니면 다 되는 걸로 알아요. 너무 당연시적이에요. 우리들이 싸구려로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기독교 문화가 돼가지고 교회 나오면 다 믿어 순종하게 된 줄 알고 이렇게 인식을 해서 그랬는지 너도 믿고 나도 믿고 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볍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밋밋해요. 감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저 좋은 것 하나 얻은 것 정도로 여기는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들이 지금 주일 낮 시간에 살피고 있는 것에서도 얘기하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또 그것도 다 이런 설명의 첫 궁극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제 그 실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전체를 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는 감격도 안 되고 감동도 덜 되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그 큰 실체를, 그 신비의 계시를 충분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들은 너무 수동적이에요.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사실이 자기들에게는 너무 큰 문제였거든요. 너무 중했고 너무 귀했기 때문에 이 계시를 묵상했고 이러하신 하나님의 행적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묵상을 했어요. 제가 그랬죠. 묵상은 채우는 거라고.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채우는 거거든요. 묵상을 계시 근거 묵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채워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게 없는 거예요. 딱 예배당에 들어와서 딱 들을 때 거기에 전부예요. 내가 묵상도 안 하죠.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도 안 하죠. 갈수록 우리는 이제 이런 것에 더 멀어진단 말이에요. 너무 감각적인 시대로 가다 보니까 휴대폰이고 뭐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막 넘겨. 이게 뭐 얼마나 됐습니까? 20년도 안 됐잖아요. 휴대폰 이렇게. 옛세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세대 사람들은 지금 알고 지금 써먹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것을 더 수동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나마 제가 이 말씀 시간에 이런 것들을 자꾸 그렇게 당연시 여기는 이것을 제가 껍질을 자꾸 벗겨서 그렇지 않다는 그 실체로 좀 접근하도록 돕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바울이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게 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이 성취되게 하신 하나님 그 막후의 놀라운 배경 속에서 이것이 현실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 속에는 진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이 사건이 있어서 성취된 거거든요. 그 이 어마어마한 실체가 현실이 되어서 이방인들이 진짜 우상을 섬기는 사람 믿어 순종하는 이것을 보면서 이러하신 하나님을 그분께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당사자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또 어떤 면에서. 바울 같으면은. 근데 우리는 직접 그 수혜자고 당사자. 그래서 믿어 순종해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 자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게 어떤 것인지 여기 기록된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그 실체가 있어서 여기까지 나에게 믿어 순종하게 된 거니까 이 연결고리 속에서 우리는 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기꺼이 돌리고 싶을 정도로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응? 우리 너무 밋밋한 거예요. 어디서 기뻐하고 어디서 슬퍼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을 더 안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기뻐하고 어디서 슬퍼합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현실이고 상황이고 어떤 문제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더 중하고 영원한 이 가치가 아직도 영원하고 중요한 그 큰 가치만큼 안 여겨지는 거예요. 이 크고 놀라운 것이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영원하고 중요한 것과 비교할 게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것이 현실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대상이 된 건데. 그렇게 이런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형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런 비밀스러운 역사를 이루어 행하신 하나님께 나 같은 자를 그 놀라운 구원의 수혜자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수혜자가 되신 하나님께 그 무궁한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실은 자기가 믿어 순종하는 함으로 순종하게 된 이방인으로서 그렇게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의 수혜자가 된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진짜 우리는 매일같이 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그 대상이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 매 순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 영광 돌린다는 얘기 지지난 시간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는 그냥 종교적으로 믿듯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하신 하나님과 어떤 것을 갖고 있는 대상이에요. 이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관련되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영세전부터 뜻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엄연한 어마어마한 구원의 실체의 대상으로서 있는 겁니다. 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어 순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 것에 모든 민족 그 대상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 어마어마한 복의 실체를 나중에 확인을 하게 되겠지만 지금부터 이 하나님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도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의 수혜자이기도 한 것인데 이 사실이 너무 큰 사실인 거죠. 피조물인 인간, 유한한 인간, 죄로 얼룩진 인간이 이렇게 여기서 바울이 찬양하는 영광들은 이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나타내고 이루신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이 복에 나를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있는 이 사실, 이 실체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거기에 이해가 된다면, 그 실체가 사실인 것을 내가 믿고 확인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마음이 매일같이 눈을 뜨면서 어떤 것들을 보면서 내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을 지나면서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 마땅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피상적으로 믿을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증명하셨어요. 믿어 순종하게 된 것은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 성취가 있어서 된 겁니다. 앞에 선행된 이 어마어마한 그 실체의 결과물입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굉장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하신 하나님이 매일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하고 싶고 영광을 돌리고 싶은 대상입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현실의 어떤 것들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흐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도 절대 전부 아닙니다. 아주 지나가는 순간의 얘기입니다. 이 크고 영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세전부터 뜻하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이 어마어마한 실체가 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게 있습니다. 영원히 있어야 하지 않는 영원으로까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구원의 실체가 있는 겁니다. 세세토록 영광 돌리며 찬양할 사실이 있는 거죠.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실체예요.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주를 향한 감동과 소원과 열망,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 더 그분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고 싶은 열정, 열망, 뭐 이런 것들을 더 불러일으켜 주시면 좋겠어요. 묵상할수록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해지는 에즈워드 같은 사람들이 압도되었던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좀 더 맛보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자기에게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기와 관련된 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에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